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영화 좋아하시나요? 극장에는 항상 뻔한 영화들만 걸려있나요? 도둑같이 숨겨진 영화를 찾아드립니다. 굿 다운로더를 위한 비디오 퀴즈가 들려드리는 영화 이야기. LBC의 상영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BC의 상영관 철철 교주 임철웅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미스터 노바디에서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들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거기 나오는 여배우들 중에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시간이 나오면 뭐 두 명 정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먼저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실은 미스터 노바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가 미스터 노바디에 아주 짧지만 인상 깊게 출연을 하거든요. 그럼 미스터 노바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슬픈 소식을 전하면 영화 주간지 한 권이 또 폐간이 되네요. 무비위크라고 이게 원래는 1,000원짜리 영화 잡지로 많이 유명했었죠. 2,000원으로 오른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싼 가격에 쉽게 영화 정보 그리고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화 주간지였는데 이 주간지가 또 폐간을 하네요. 저는 과거에 영화 잡지 키노를 창간부터 폐간호까지 모았었다가 그것을 이제 좀 슬픔을 머금고 그 다른 더 저시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 잡지가 확실히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영화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에서조차 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죠. 예전에 백연하 감독님하고도 한번 인터뷰를 한 방송이 닥치고 연애해서 있었는데 뭐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그 영화를 상영할 영화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죠. 덩치 큰 영화들이 뭐 덩치 큰 영화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주는 영화 좋지만 저같이 감수성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뭔가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지가 않아요. 집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밖에 혹은 영화관에 그 영화제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근데 다양한 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떨어져가는 것 같아서 매주 그래도 무비위크도 대중적인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줬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버스에서든 아니면 뭐 다른 공원에서든 잠깐 앉아서 뭐 커피숍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좋은 정보지였는데 그게 또 한 권이 폐간된다고 하니 많이 안타깝네요. 예전에 키노가 폐간될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또 한 권이 이렇게 폐간이 되니 많이 슬픕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의 21밖에 안 남은 게 됐네요. 신의 21 많이 응원하고요. 주간지로서 영화 주간지로서 명맥을 계속 영원히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그냥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도 뭐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영화 주간지를 사보지 못한 지 정말 가끔 한 권씩 사보고 정기적으로 사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무심코 이 영화 방송도 제가 조금 밀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보를 좀 얻을까 해서 무비위크랑 신의 21을 이렇게 사가지고 봤는데 무비위크가 제목이 우리가 사나랑한 엔딩씬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FIN 그 영화가 끝났다 마지막을 의미하는 FIN이라는 큰 흰색 필기체가 써 있어가지고 되게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참 폐간이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폐간이라는 걸 못 믿어가지고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폐간이더라고요. 많은 영화에 좋은 엔딩싱들이 쭉 나와 있어요. 100가지가. 멋있게 떠나가는 것 같아요. 멋있게 떠나가고 물론 안타깝고 슬프지만 여기 나온 엔딩씬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추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노바디 그의 여인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 배우는 린당 팜이라는 배우예요. 미스터 노바디에서 나온 여기서는 아마 일본인 아내 미스터 노바디가 그 평행 여러 가지 평행 우주는 아니고 그 조건 이론처럼 그 차원이 여러 개의 차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의 한 가지 차원 한 가지 선택 한 가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삶 속에서의 주인공의 아내죠. 일본인 아내. 어떻게 보면 영화 전반에 흐르는 그 여주인공의 느낌은 린다 팜이 아니라 그 다이앤 크루거 저번 주에 소개드린 그 카핑 베터번의 히로인 다이앤 크루거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지고 그 수많은 내가 살았을 수 있었던 내가 선택했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 여인은 다이앤 크루거라는 식의 느낌의 그런 얘기들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이 인데팜이 맡은 일본 아내, 일본인 아내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갔습니다. 일단 린다 팜이 아름답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맡은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 입는 상처를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그거를 안고 가는 뭔가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잠깐 나오지만 그렇게 깊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색채는 아니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미스터 노바디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미스터 노바디의 히로인 중 한 명인 린다 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린다 팜이라는 배우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얼추 나와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린다 팜 하면은 여기서는 린당 팜이라고 되는데 저는 린다 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린다 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찾아보니까 93년이더라고요. 93년도에 한국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던 배우입니다. 국적은 베트남이고요. 신기하죠? 기억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 미스터 노바디에 나온 이런 배우가 한국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배우가 이 배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배우가 나왔던 한국 드라마는 머나먼 송바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박중훈, 이경영. 박중훈은 아시죠? 박중훈이라는 배우는 다들 아실 테고 이경영도 아실 거예요. 28년 욕같네요. 28년에 나왔던 거기서 이제 그 사장 역할로도 나왔었고 예전에는 김민종하고 듀엣으로 나온 영화가 꽤 있었죠. 이경영 그리고 박중훈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최고 내노라하는 배우 그리고 조연으로는 뭐 빠지지 않는 뭐 권혜요라든가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왔던 영화였는데 영화의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때 저도 지금보다는 많이 어렸던 시기고 93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젊은 박중훈과 젊은 이경영 그 두 배우 그리고 뭐 이창훈 뭐 이런 여러 배우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굉장한 많은 자본을 투자를 했던 베트남전에 관련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시작부터 굉장한 큰 프로모션을 했었고 이 당시에 그 이게 SBS에서 아마 방영을 했을 텐데 SBS가 굉장히 그 드라마 자체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죠. 이 드라마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이 드라마가 없었으면 조성모의 그 뮤직비디오도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정말 여기서 이 영화에 나왔던 린다 팜의 모습은 뭐 청순 그 자체였던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영화였죠. 근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92년도에 대작 영화에서 세계인에게 이름을 알린 영화가 있습니다. 랜랑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우리나라 한국과 가까워진 계기는 머나먼 송바강 영화 이 드라마였고 그 전에 세계인에게 먼저 이름을 알렸는데 그 영화는 인도차이나라는 영화예요. 92년도에 나왔던 인도차이나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방금 다시 봤어요. 예전에 분명히 봤던 영화인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영화를 다시 볼까 말까. 왜냐면 이 영화가 좀 일단 길고 2시간 넘고 거의 한 3시간에 가까운 그런 러닝타임에 그리고 아무래도 20년이나 된 영화이기 때문에 좀 템포 자체가 많이 느려서 좀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린당팜이라는 배우의 애정 때문인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전체로 뭐 결말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흐름이나 이런 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영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상 아니면 그 역사 그거를 많이 담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건 이 영화가 너무 프랑스인 입장 시각에서 그 인도차이나를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 영화는 뭐 전체적으로 대작 느낌을 풍겨요. 대작이기도 하고 역사를 알고 보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저같이 뭐 무식한 사람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훌륭했고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난 연기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고 굉장히 몰입되고 이런 몰입되는 연기는 맞는데 뭔가 좀 과장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역사와 맞물리니까 그런 과장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배경이 1930년대 프랑스에 점령되어 있는 뭐 치아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베트남의 사이공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인인 여인이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소녀를 입양해 있는 프랑스 여인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한 해군 장교 이렇게만 들으니까 완전 막장 드라마 같네요. 모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 근데 그게 막 그 치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치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템포나 이런 게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보신다라면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감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자체로 좀 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영화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대비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방금 말했던 그 딸과 그 어머니가 같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검은색 옷 그리고 딸의 흰색 옷이 굉장히 대비되면서 그 자연스러운 음악 속에서 계속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하는 식의 그런 춤의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인종간 그리고 그게 마치 계급을 이루는 그런 계급간 네, 그런 싸움들을 계속 암시해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도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 영화의 긴장감, 긴장의 고조 표면적인 긴장의 고조만 살피면 처음부터 중간의 한 장면까지 즉 린당팜이 살인자가 돼서 뭐 잡혀가고 쫓기는 그 순간 살인자가 되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갑자기 고조됩니다. 그 전까지도 어느 정도 고조되고 그 뒤로도 계속 어느 정도 긴장이 유지되고 하지만 그 장면에서 갑자기 치솟아요. 계속 잔잔한 템포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치솟고 그 감정선이 그게 오른 상태에서 다시 약간 그 인물들 사이에서는 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잔잔하게 흘러가죠.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영화를 조금만 더 인물에 입각을 해서 보면 정말 많은 그 클라이막스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아이는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길렀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습니다. 다 생략돼 있어도 템포가 느리다고 생각돼요. 그만큼 역사 자체를 그 시대상 자체를 더 많이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또 대비되는 부분이 세대 간 갈등이 약간씩 암시가 되고 어머니와 그 입양된 딸로 대비되는 가장 큰 세대의 주축이 있고 그리고 이 딸이 이미 약혼 상대인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로 대비되는 또 세대 그리고 그 약혼남 약혼남은 그 어머니도 베트남 사람들인 거죠. 그 베트남 사람이고 이 주인공 그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 프랑스의 부모와 베트남 부모 간의 다른 생각들 대립까지는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들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어머니 그러니까 프랑스 몸을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그 아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래서 뭐 레지스탕스가 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약간 결국 프랑스인이 만드는 영화라는 게 계속 곳곳에 배치가 되면서 약간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영화 자체는 뭐 대작이라는 거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 영화에서 시점도 계속 동양 그리고 서양 이 시점을 계속 나눠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 일단 배경 이런 자연 풍경 그리고 인도 차이나 이런 배경 이게 서양인을 위한 동양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 게이샤의 추억이나 아니면 뭐 이런 류의 영화들처럼 그 동양의 약간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뭐 여주인공이 도망다니면서 경극 무대를 하면서 도망다닌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 그래서 여기서는 풍경이나 이런 자연 모습이 그 복선을 암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여주인공이 집을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인생이 이제 그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굉장히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프랑스 지주 그 심지어 부모가 프랑스인인 어머니가 프랑스인인 그 딸이었던 소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면서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다른 베트남인, 다른 베트남 가족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주인공 여자 린당팜이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불러서 그 가족과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암시들, 그런 내리막길을 걸어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아, 이 주인공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구나, 어떻게 이제 시작이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암시가 되죠. 뭐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의미죠. 프랑스 거기서 그런 대사도 나와요. 그 베트남 부모가 프랑스인들의 사랑은 이상하다, 전쟁 같은 사랑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가 그것을 함축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함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같은 사랑 이 역사를 담고 있고 이 인도차이나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훌륭한 영화인 건 맞는데 조금 더 압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관객의 몫으로 어느 정도 남겨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몰입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훌륭한 영화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린당팜이라는 배우 자체를 좋아해서 그쪽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는 바람에 여기 나오는 실제 진짜 여주인공 화자가 되는 여기서 이 여주인공이 화자가 돼서 자기의 손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죠. 실질적으로는 손자 뭐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막장 같네요. 근데 막장 영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아들, 손자, 그 손자에게 그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공은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카트린 데네브라고 이제 대배우죠. 그 배우인데 이제 저는 그 인남함의 순수한 모습에 반해서 그쪽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이 인물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이 인물이 약간은 배경처럼 쓰이면서 그 시대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까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죠. 20년이나 지난 영화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대작의 감동, 대작의 냄새를 느끼고 싶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 점수, 뭐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길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그래도 3점 정도. 대작을 원한다면 대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통이어서 3점이라기보다는 원하는 대작, 원하는 감동을 얻을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경,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훌륭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커요. 이 영화를 좋아한다면. 근데 이 영화를 싫어한다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인도차이나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영화가 또 2005년에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보다 또 잠깐 짚고 넘어갈 영화가 있네요. 조금 후로 올게요. 조금 후로 2009년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닌자 어쌔신 비가 나온 거죠. 정지훈이 나온 영화에 또 린다팜이 나왔습니다. 어? 거기 린다팜이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영화에서 보시면 그 정지훈이 비가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이렇게 세탁기에 넣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여자 닌자, 그냥 여자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암살하려 온 여자 닌자여서 그 여자 닌자와 막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전투가 이제 끝나고 그 결투가 끝나고 린남팜은 살해를 당하죠. 나쁜 정지훈, 나쁜 비. 린나팜도 살해하고 다른 분도 뺏어가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거의 단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미모를 자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이쪽에서 영화를 찍고 베트남 이런 데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 여배우가 찍은 영화들을 구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난해한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닌자 어쌔신을 잠깐 짚고 넘어갔고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추천드릴 영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아마 높은 확률로 처음 들으시는 영화일 겁니다. 내 심장을 건너뛴 박동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나쁜 발음으로 영어 제목을 말씀드리면 The Beat That My Heart Skipped 영화예요. 무슨 영어 시간 같네요. 아무튼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예요. 인나팜 자체가 원래 불어를 잘하는 배우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역할을 맡은 영화들이 많죠. 이 내 심장을 건너뛴 박동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화의 감독 자크 오디아르라는 감독인데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뭐 예언자라는 감독 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이게 뭘로 수상을 했더라? 하여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감독 현재까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만큼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어오고 있고 과거에도 찍었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 감독의 대표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감독이 찍은 좋은 영화 독특한 영화 중 하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영화는 리메이크가 된 영화예요. 근데 리메이크가 된 영화치고는 리메이크 영화가 되면 대개 원작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혹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원작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작은 하베키텔이 나오고 핑거스라는 영화였대요. 저도 원작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베키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런 배우인데 그 영구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 영구 뭐였죠? 가파더. 그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네요. 어쨌건 심형래 감독이 최근에 찍었던 그 영구 무비에서도 나왔던 배우고, 그걸 나오면서 약간 한국인들한테는 좀 그냥 가벼운 배우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굉장한 배우예요. 실제로는 필모그래피만 보면 그 아주 훌륭한 갱스터 무비들부터 감수성이 충만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찍었던 그런 배우인데, 어쨌든 그 하비키델이 나왔던 원작이 있었고,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그보다 훨씬 후인 2005년, 원작은 78년, 1978년, 이건 2005년에 리메이크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내 심장을 건너뛴 박동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한 직역한 직에 가까운 제목인데, 이 영화의 주제는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일렉트릭 음악하고 그리고 클래식이 계속 대립되면서 나와요. 대비되죠. 계속 대립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죠. 한 가지 삶은 그건 이제 약간 건달에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 뭐 그런데 이제 불법 부동산 세계이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을 하니까 거의 뭐 주먹이 앞서고, 그리고 남을 뒤에서 이제 사기를 쳐야 되고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뭐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클래식에 대한 꿈, 피아노. 그래서 평소에는 일렉트릭 음악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 클래식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런 치열한 속, 주먹에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예전에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선생님인지, 그런 자기의 피아노 재능을 알아봤던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서 피아노 콩쿠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굉장히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주인공은 이미 정확한 나이는 영화 속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영화 다시 새로운 클래식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받죠. 강사를 소개를 받아요. 그 강사가 린당팜입니다. 아, 반갑네요. 린당팜이 나와요. 그 린당팜이 보여주는 게,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남자 주인공에게는 어머니가 없는 걸로 나와요. 원작에서는 어머니가 있다가 그 어머니의 죽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대체되는 그 평소에 그 낮에 그 잠깐 한 시간씩 수업을 받는 그 시간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휴식, 손에 피가 묻어있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피아노에 올려진 자기의 손은 휴식을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영화를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약간 난해해질 수 있어요. 영화가 친절한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인도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친절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배경지식을 알고 보면 쭉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내 심장을 건너뛴 박동, 이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인물들의 감정선을 놓치는 순간 영화가 아씨 뭐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에 나오는 음악에 집중하면서 보면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보면 음악이 뚝뚝 끊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뚝뚝 끊기는 상황은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다른 곳, 다른 시간에 와서 그 감정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에는 음악이 그냥 뚝뚝 끊겨요.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서 뚝뚝 끊기는데, 장면이 바뀔 때, 감정이 유지될 때는, 그 감정이 유지되어서 갈 때는 음악이 어떠한 트릭을 써서도 계속 같이 갑니다. 여러 가지 트릭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주하고 있는데 장면이 바뀌었고 그 차 안에서는 그 음악을 무심코 틀었는데 같은 클래식이 이어지면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트릭들이 그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감정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음악이 초반에는 흐르고, 그리고 후반에는 조금 더 클래식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거칠게 살고 있는, 본인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마치 불륜도 사랑인 것처럼 매달리고, 그 한편으로는 그 성적으로 갈구하는 성적으로 갈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순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열한 부분 아니면 치졸? 치졸이 어울리는 단어겠군요. 그런 치졸한 순간도 지나지만 뭐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은 뭐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없죠. 결국은 평온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두 가지 삶 속에서 두 가지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죠. 이런 삶 저런 삶. 그게 굉장히 많이 분화되는 게 미스터 노바디의 한 가지 색깔이고 이 내 심장에 건너뛴 박동은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이 격변하는 그런 시기를 압축해서 보여주지만 선택은 한 가지였던 거죠. 한 가지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리고 그 선택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암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보면 좀 지쳐요. 좀 지칠 수 있어요. 아씨 왜 이 장면이 나왔지? 갑자기 왜 이런 식의 씬이 나오지? 근데 그게 철저히 계산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배경도 같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어지럽게 막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길을 이 사람이 격변하는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걸어갈 때는 뒤에 배경에 그 이 사람을 뭐 카메라가 쭉 같이 걸어가면서 따라가니까 그 배경에 있는 조명들이 계속 현란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지러운 그런 상태가 그 배경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린당 팜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순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카메라의 워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사 하나 없이 둘이 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컵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장면들. 이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영화랑 같은 장면이라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어쩌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 그리고 린당 팜 그 두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크게 대변하는 두 가지의 선택 한 가지 선택으로 분화되는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렉트릭 음악과 클래식 일렉트릭이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음악을 이 영화를 보면서 일렉트릭 음악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몽환적인 음악들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꾸는 건 클래식이다 보니까 그 클래식에 대한 그 열망 열망하지만 막상 클래식을 연주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없을 땐 클래식을 연주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들도 보여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똥파리가 생각났습니다. 똥파리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양익준 감독 영화죠.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이슈를 불러왔던 독립영화 중에 하나죠. 저예산으로 만들었지만 그 순수함을 열망하는 건달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내 건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차용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똥파리는 그걸 굉장히 거칠고 솔직하게 드러내서 멋진 영화, 솔직하고 멋진 영화가 되었고 이 내 심장을 건너뛴 박동은 이 사람의 직업이 물론 완전 건달은 아니지만 비슷한 선택 그리고 이 사람이 꿈꾸는 것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음악 그리고 이 인물들을 감정을 잘 따라가면서 그걸 음악이 뒤에서 관객과 함께 해주는 그래서 음악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장면을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고품격 영화로 느껴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반이 넘어가면서 되게 몰입이 됐었어요. 특히 한 70% 정도시죠. 너무 정확한가요? 4분의 3 시점을 지나갈 때는 이 영화에 집중을 하면서 보니까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정말 몰입되고 근데 이제 후반부가 약간 조금 그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결말까지 흘러가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가슴 뛰어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 사람이 가슴 뛰는 순간 자기가 가슴 뛰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굉장히 저도 같이 가슴을 뛰면서 영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엔딩 송과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저는 너무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고마운, 한편으로는 고마운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서 또 좀 주목할 부분은 저는 처음에 이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가 영화의 주된 스토리인가, 주된 플롯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주동요한 하나의 축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선택, 과연 그 내가 과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내가 꿈꾸는 뭔가 노스텔지어가 있고 내 꿈꾸는 무언가가 있고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하는, 나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옥새들, 그 중에 하나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이미 내가 돌봐줘야 될 존재가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프닝이 시작을 해서 저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듣고 나니 이거 영화는 선택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구원하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종교가 있지도 않고 이 영화도 종교의 색채를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 구원, 뭐 요즘 많이 쓰는 요즘 뭐 키워드로 떠오르는 뭐 힐링, 굳이 힐링을 표현을 하자면 본인을 구원하고 본인을 힐링하는 포인트는 결국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가슴 뛰는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본인이 몸을 섰고 그 순간에 가슴 뛰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기하는 상대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물론 발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가 심장에 박동을 해서 피를 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정말로 내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여인, 내가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세상에 손을 내밀어준 그 여인이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같은 여인 혹은 뭐 마치 어머니의 이제 뒷모습을 상징하는 그 여인. 그래서 이 영화는 구하실 수 있으면 꼭 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저는 권하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래도 익숙한 포맷은 아니에요. 영화 자체가 익숙한 포맷은 아니고 그냥 툭툭 끊어지면서 관객의 목소리로 남겨놓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이입시켜도 되고 그 사이사이에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장면이 지나갔을까, 그 사람 삶 속엔 뭐가 있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근데 물론 그냥 음악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그냥 빠져들어가서 봐도 괜찮죠. 근데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좀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면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가슴 뛰는 그 모습, 물론 달려와서 가슴이 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연주하는 모습을 봐서 가슴 뛰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가슴 뛰어하는 그 엔딩 장면, 마치 스틸샷 같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그 이 포맷을 이겨내고 혹시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만 쓴다면 이 영화는 별 3개 반 혹은 이 영화에 빠져서만 볼 수 있으면 4개까지도 그래도 이건 일단 3개 반 정도. 린당팜을 좋아한다면 뭐 5개죠 그래서 3개 반까지도 줄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이라는 제목이에요. The beat that my heart skipped. 한글 다시 이제 The beat that my heart skipped. 좋죠. 이게 제 발음입니다. 제 원래 발음이래요. 이거를 가능하면 구하실 수 있으면 다운 받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대여는 힘들겠죠. 이런 영화를.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미스터 노바디에서 주인공의 사랑을 갈구했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던 린당 밤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눈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연기, 어떠한 마음도 표현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배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지적이고 당찬, 그러면서 순수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닌자 어쌔신에서만 빼고요. 거기서도 아름답긴 했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좀 안타깝기 때문에. 린낭팜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여기 미스터 노바디에 나오는 배우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배우가 있긴 있어요. 주노 템플. 네, 주노 템플에 대해서는 일전에 얘기를 했었죠. 주노 템플이 맡은 역할은 다이앤 크루거의 아역으로 나와요. 아역으로 나오는데 주노 템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느 영화죠?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그 앤 헤더웨이, 캐도먼의 친한 동생으로 나왔던 배우, 작지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배우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재밌는 배우를 한 명 소개를 할게요. 리스 이판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리스 이판. 누군지 모르겠죠. 들으시니까 누군지 모를 겁니다. 예, 이 배우는 그 노팅힐 보셨나요? 노팅힐. 노팅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누구죠? 당연히 줄리아 로버츠랑 휴그랜트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팬티바람으로 주책 없이 돌아다니는 휴그랜트의 친구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배우가 바로 리스 이판입니다. 이 배우 노팅힐에서는 완전 정신없고 개념없고 그렇지만 친구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였죠. 완전 정신없긴 하지만 아마 영화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 팬티바람에 그 친구 하니까 벌써 아, 그 친구, 그 정신없는 친구라고. 이 친구가 아마 그 영화 속에서 휴그랜트 여동생과 맺어지죠. 둘 다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죠.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굉장히 귀여운 정신없는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배우가 여기서는 이렇게 몸을 잘 못 쓰는 그런 장애인 아버지로 나와요.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영화에 나와도 그 워낙 외모는 외모가 엄청나게 독특한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 배우가 그 배우였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이 배우에 대해서 이제 노팅힐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멜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다시 보고 두 번 보니까 휴그랜트가 느꼈을 그런 슬픔, 줄리아 로버츠가 느꼈을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영화를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로만 볼 수 없게 되면서 이 영화가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베스트에 가까운 멜로 영화가 되었죠. 어쨌건 그 영화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 배우가 리스 이판이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만한 영화에 나온 역할은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번에 다시 리부트 됐죠. 다시 새롭게 엠마 스톤과 함께 리부트가 됐는데 거기서 리자드맨이 리스 이판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그 노팅힐에서 나온 그 팬티바람 아저씨가 스파이더맨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 리자드맨, 도마뱀 인간이었는지. 저는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보면서 몰랐어요. 그 워낙 다른 캐릭터 같아가지고 단지 그 머리 색깔을 가지고 이제 맞추고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몰랐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리부트가 됐는데 이 영화 얘기를 잠깐을 하고 넘어가면 원래 나왔던 그 이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영화보다 조금 너무 버라이어티긴 하긴 한데 그 깊이가 없지 않았나. 너무 오락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면서 오히려 오락적인 재미도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편집된 장면들, 잘린 장면들을 보니까 이 리자드맨의 인간적인 부분들, 이 리자드맨과 주인공인 스파이더맨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집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냥 계속 악당이었던 리자드맨이 스파이더맨을 뭐 구해주는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뭐야 쟤 갑자기 왜 주인공을 구해? 주인공이니까 뭐 개런티 비싸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면들을 그냥 차라리 편집하지 않고 조금 더 인물들의 그런 감성 그런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 굉장히 서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연민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 오락적인 템포에 맞춰서 커트를 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물들 캐릭터가 죽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던 영화였죠. 뭐 굳이 노팅힐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두 개를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노팅힐은 제가 워낙 저한테는 또 베스트 영화다 보니까 거의 4점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3.5를 드리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별 두 개를 드립니다. 아 엠마 스톤 있으니까 별 두 개 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받는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겠죠. 이번에 보니까 모비크 페가노 그 내가 사랑한 엔딩 씬이라는 100가지 이번에 기획이 있더라고요. 100가지의 우리가 사랑한 엔딩 씬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노팅힐도 들어있네요. 방금 이렇게 보니까 12번째로 들어있네요. 역시 노팅힐을 사랑해주는 이런 잡지가 또 이렇게 폐간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팅힐까지 얘기를 하면서 2주에 걸친 미스터 노바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내가 봤는데 정말 재밌었다 라고 느껴지시는 영화라던가 이 영화랑 이 영화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 배우 좋아요 이 배우 좀 더 관심 있게 소개해 주세요 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희 게시판은 LBC 상담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LBC 상담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LBC에서 하는 다양한 방송들이 각각 게시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게시판도 있어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라면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제 메일은 gagblack@naver.com 개그블랙@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끔은 영화에 대한 정보 또 좀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옛날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게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놓치셨을 만한 영화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 저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철철교주 임철웅이었습니다.